믿음이 좋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믿음 좋은 형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결혼했어요? 맨 처음에는 결혼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닐 것 같았는데, 남자가 많은 경우 그렇듯 결혼한 이후에는 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부터 술을 마시고 자정이 다까이 돼서야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거를 10년 동안이나 그런 일을 하루도 거의 거르지 않고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술 먹고 집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와서 쓰러져 자는 남편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도 기구하고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과 뭐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결혼 전에 좀 믿음이 좋은 형제를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매일같이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를 만난 제 인생이 너무나도 기구하고 불쌍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한테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럴 때또 어떤 구절이 떠오르면 좋을까요, 여러분? 미워 죽겠는 남편. 에? 이런 남편을 앞두고 내 신세를 한탕하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의외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면 벌써 탁 떠오르는 게 있으시잖아요. 17절은 항상 기뻐하라. 18절은 그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19절은 웬일로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왜이 상황에서 하필이면 이 시츄에이션에서 왜그 말씀이 떠올라가? 근데 그 말씀이 그 자매를 지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감동이 좀 있었는지 그 인사불성에 대한 남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 기도를 제가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옆에서 정신없이 코 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찾아와서 잡을 테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다 심한 주사를 내서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으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번안간 것도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 아직까지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악권이었어요.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감사의 기도 제목을 썼대요. 네. 실화랍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거예요. 또한 목사님의 글인데 자기가 경험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뭐술 먹는 술잘 먹는 남편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 속을 썩히는 사람들,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의 심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기쁨, 기뻐하다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요? 빌립보서라는 단어, 이 서신을 옥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많이 나올 만큼 옥중에서 쓴 편지일까 믿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죠. 네.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겠거니 그 사람은 사도였으니까 그렇겠거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날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죠. 간증을 듣는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이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나?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 나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비결은 뭐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의 이 주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성막이라는 것에 있어서 성막, 홀리 텐트. 이 성막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34절, 35절을 읽어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그럼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땠죠? 출애굽기는 뭘로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어요. 억압이 있고요, 탄압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울부짖음이 있어요. 더 나가서는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애들은 다 죽어 나갔어요. 아이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 상황에서 시작된 게 출애굽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찼다. 이게 이 여러분 출애굽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의 두 번째 책 이름이 출애굽기라고 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만 자꾸 이제 국한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1장부터 14장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감사,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감사의 찬양인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포함시키면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1장부터 15장 21절까지가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몇 가지 전해줘요. 광야에서의 에피소드. 그리고 19장에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에 가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 언약의 내용이 뭐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19장에 나오죠. 그리고 24장에 좀 더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24장에 이르기까지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과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한 율법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십계명에 나오고 여러 어떤 관계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뭐 이런 부분 등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율법에 관한 거예요. 율법. 그게 24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25장에 들어가면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막. 자, 그럼 25장부터 40장은 총 16장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32, 33, 34 요 세 개의 장은 기준으로 앞에와 뒤로 나눠지는데 32장부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산 아래 내려온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를 빼면 그래도 13장, 즉 25장부터 45장 가운데 32, 33, 34를 빼더라도 성막에 관한 내용이 13장에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출애굽의 내용은 뭘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달라지는 내용이 나와요.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얘기예요, 출애굽의 얘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된 이야기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와요.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아요. 율법. 그 다음에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이 나중에 뭐가 되죠?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이라고 이 두 가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막, 나중에 성전이 되면 이 성막과 성전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성막이라는 것이 그렇죠. 성전도 그렇고, 즉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제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게 이게 한 흐름이 있어요. 자, 이것이 출애굽기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종살이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나, 거룩한 삶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과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궁극적으로 무엇이 많은가, 이게 바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대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익숙한 이 단어는 비교적 덜 익숙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본질적인 내용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요. 한번 제가 한번 예를 들면 듣자면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요약하게 나와요. 우리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은혜 안에 들어가다는 이 들어가다는 단어는 우리가 왕의 살고 있는 궁궐 안으로 들어가고 안내받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궁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궁궐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누리는 게 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혹시 아무도 잘 못 들어가는 데를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청와대에 왕이, 대통령이 사는 곳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면 데리고 오게, 대통령이 사는 그곳에 우리가 초청받은 건 은혜예요. 그렇죠? 그곳에서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대통령의 거하는 그곳에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기가 막힌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여러분, 그게 영광인 거죠. 은혜로 들어가는 거는 은혜예요. 우리가 왕의 궁궐에 들어가는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궁궐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왕의 궁궐에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 휘황찬란한 것들, 값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 주셨는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위해 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영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바가 있죠. 자, 애굽의 종살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요, 신약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성경은 바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는데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음을 결코 누릴 수 없음을 성경에게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죄인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죄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썩어 없어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죄인들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차버리고 썩어 없어질 우상을 섬겨요. 돈을 섬기고 돈의 우상이 있고 그리고 각종 세상의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그것을 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게 바로 죄인된 인간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 말이죠,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도 못한 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초적인 신경과 탐욕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으로 바꾸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을 이루게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한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우리 인생에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거기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영광이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천국이 어떤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곳을 하나님 찾으셨어요. 그게 바로 성전의 역사예요. 잠깐 도표를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줘보세요. 여러분들이 저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본지 이제 왼쪽에 에덴 동산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타락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과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호와 같은 족장 시대에는 제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어요. 그 제단 하나님께서는 예비하는 자에게 임하셨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면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솔로몬 시대에 가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고 결국은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가 되죠. 포로로 잡혀가요. 그 포로기 때 꿈꿨던 에스겔의 환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수의 강으로 넘쳐나는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는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꿈꿨던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잡혀오는 그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걸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성전 그 자체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성전이세요. 그리고 성도 한 명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충만한 것이에요. 그거를 묘사하는데 수많은 보석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보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묘사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팔과 말레이시아 선교팀이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꿈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왜 선교 가졌어요? 아까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원래 단기 선교 그런 거 할 때 그렇게 거룩한 소명을 의식 갖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원래 그렇게 가는 거야. 네. 그렇게 가서 횟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세요. 뭐 거룩한 소명만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동기는 맨 처음에 그렇게 출발 안 해도 돼. 일단 현장에 가면 거기에서 함께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맡긴 일을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 현장에는 그런 게 자주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선교 현장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역사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상적인 삶에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선교 현장에 가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교에 한번 그 영광을 보게 되면 내 돈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남들은 다 뭐 구정 때 논다 연말연시에 그 저기 뭐야 이게 저기 뭐 그 분위기 내면서 노는 이때에 그런 거 다 필요 없게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영광이 좀 이따 제가 잘 보겠습니다만 영광이 임한 자에게 인생에게 임하는 그 기쁨은 말로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비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더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빛이다. 네. 이 빛이 갖고 있는 다양한 메타포가 있죠. 상징이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을 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로 태초의 모든 태초의 어두움을 물리쳤던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우울증 모든 것이 떠나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르네 축도가 뭐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그것을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축복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춰짐으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 역사.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혼주가 포도주를 냈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실을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결국은 물을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죠. 그 포도주는 앞서 내왔던 극상품의 포도주보다 더욱더 탁월한 질의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포도주였어요. 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결핍이 되어 있어요.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주의 영광이 나타난 곳에 주님은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는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바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결핍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채워주세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이다. 치유와 회복과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누구나 한두 가지 병을 갖고 살지요. 어떤 분 가운데서는 현대의학에서 오래 살기 어려우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 우리의 죽을 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통해 주님의 뜻이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이 바로 나사로를 부활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시간 내 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고, 아픈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선포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실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추잡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의 이 현재 지금 최근에 한국 사회를 돌이켜보면 숨겨졌던 일들이 폭로되고 그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 가지 나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로 지목됐던 분이 자살한 것으로 또 나타나고, 리더라고 여겨졌고 차차기 대선주자로서 얘기되었던 사람들이 지금 검찰 앞에 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면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거룩히 하세요. 우리를, 우리의 부정한 것을 다 씻어서 정결케 하신,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화의 역사예요. 근데 그 보혈 앞에 안 나가요.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못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성막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이 기둥에 따라 그 성막이, 구름기둥이 이제 옮겨지게 되면, 이동하게 되면,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머무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민수기 가면 이제 그 성막이 이제 이동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성막이 이동할 때가 있고 머무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다녔어요. 그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머무르면, 그 구름이 여기에 머무르면 거기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즉 구름이 떠나자고 하면 그 회막도 성막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 이동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방향입니다. 어디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의 말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데 은밀히 죄악이 감춰졌던 그들, 그들의 말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파멸되고 있고 이 나라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기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 삶에 머무르고 있다면 나도 머물러야죠. 떠나가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저기로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가야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텐데, 그 자리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여러분 내가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치유와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충만한 인생, 그 영광으로 충만한 가정, 그 영광으로 충만한 안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